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엊그제 예레미야 51장 45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인 베네수엘라의 경제에 대한 말씀을 잠시 드렸었습니다. 1998년에 사회주의 당인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집권한 뒤에 소위 21세기 사회주의를 표방한 경제 시스템을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이 이 엄청난 오일 머니를 바탕으로 해서 국가가 국민들의 그 교육부터 의료까지 무상으로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이 엄청난 복지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당시 유권자인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 국민들한테 잘해준다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너무 좋은 거죠. 국민들 입장에선 나쁠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은 다 그 사람 다 찍어주죠. 국가가 이 국민들의 교육과 의료 등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부분을 직접 챙긴다는 게 이게 얼마나 이상적이고 좋습니까? 그러나 유럽에 있는 몇몇의 선진국들과 같이 탄탄한 국가의 경제력과 국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그런 복지 정책을 실행했다면 그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괜찮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에 사는 국민들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몇몇 위정자들에 의해서 실험된 이 잘못된 정책과 시스템은 결국 물가상승률 100만 퍼센트에 이르게 되고 뭐 100%가 아니에요. 100만 퍼센트에 이르게 되고 직장인들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번 월급을 전부 갖다 줘도 계란 한 판을 구입하지 못하는 끔찍한 지경이 이르게 됐습니다. 분명 그런 잘못된 경제 정책에 대해서 깨어있는 몇몇의 사람들이 분명 반론을 제기했을 거예요. 그 나라에도 그런 경제 박사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가다 큰일 난다. 아마 반론을 제기하면서 이건 이렇게 하면 가면 안 된다. 위험하다 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위험 신호가 여기저기에서 포착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실권을 쥐고 있었던 위정자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의 이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다고, 너무 이상적인 걸 생각했었다고,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 그 경제정책을 위험신호가 잡히는데도 계속 고집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 20년도 안 지나서 오늘의 비참한 베네수엘라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지도자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잘못된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한 국가의 운명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백성들은요, 백성들한테 잘해준다 그러면은 그 지도자 뽑죠. 그 지도자 따르죠. 그런데 이 지도자의 잘못된 이 정책 하나 때문에 백성이 다 파탄 지경으로 지금 가버린 거예요. 한 국가의 운명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된 이 고집과 교만 때문에 결국 나라가 완전 패망의 길로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는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라는 사람입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 보실게요.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악임에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여호야김은 시드기야 왕의 배다른 형제였어요. 요시야 왕 다음에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왕이 되죠. 이 여호아하스하고 시드기야하고는 어머니가 같아요. 형제죠. 친형제죠. 그 여호아하스가 3개월 만에 물러나잖아요. 그리고 여호야김, 배다른 형제인 여호야김이 왕이 됐다가 11년 통치하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의 아들이 들어서서 3개월 통치하고 다시 시드기야가 왕이 되면서 11년 통치하는, 이게 이제 유다의 몰락기에 있었던 왕들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시드기야와 여호야김이 배다른 형제예요. 여호야김은 시드기야보다 먼저 왕이 됐었죠. 나이로 보자면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은 반바벨론 정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죄로 인해서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될 거고, 유다가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바벨론에 항복하면 오히려 살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는 거예요. 이 국가 입장에서는 이 나쁜 선지자죠. 국가 입장에서 어떻게든 독립을 하고 어떻게든 나라를 다시 제대로 세울 걸 생각해야지 계속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바벨론에 순종하면은 다 목숨을 부지하게 될 거지만 안 그러면 다 죽는다. 이 선지자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왕 입장에서는 그게 듣기 좋을 리가 없어요. 특별히 특히 또 이 반 바벨론 정책을 갖고 있었던 이 사람들, 왕들 앞에서는 이건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김은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라, 두루마리를 가져와라 해놓고서 칼로 이걸 빕니다. 한 단, 두 단, 세 단 읽으면 이걸 피해요. 촥 빼가지고 그 앞에 겨울이었는데 화로에다가 그 성경을 던집니다. 그리고 또 읽어봐라. 또 읽으니까 또 뭐 그런 얘기죠.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산다, 그 죄 때문에 죄를 회개해야 된다. 이러니까 또 촥 찢어가지고 또 화로에 던지고, 성경을 불에 태운 그런 왕이 여호야김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했던 사람이 여호야김 왕이었습니다. 여호야김 왕의 배다른 형제인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유다의 꼭두각시 왕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겉으로는 바벨론 왕에게 순복했지만 마음으로는 형이었던 여호야김 왕과 같이 반바벨론적이었어요. 때문에 시드기야는 나중에 바벨론 왕을 배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 거죠. 시드기야 역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집과 교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겁니다. 결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시드기야 왕 9년 10월에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돼요. 그리고 굳게 닫혀있는 예루살렘 성을 쥐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포위를 해버려요. 그리고 1년 8개월을 기다립니다. 뭐 성을 공략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루살렘 자체가 이 산 위에 있는 성이었기 때문에 공략 자체가 쉽지 않아요. 토성을 쌓고 뭘 이렇게 해보긴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1년 8개월을 그냥 포위한 상태로 기다려요. 성 안에 갇혀서 1년 반이 넘도록 있었던 백성들은 심각한 기근에 처하게 됩니다. 성 안에 있었던 모든 양식이 다 바닥에 나버려요. 더 이상 바벨론 군과 대치 상태로 버텨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시드기야 왕과 호위병사들은 백성들을 남겨두고 밤중에 파괴된 성벽 사이로 도주합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바벨론 군대에 의해 붙잡히게 되고 왕을 호위하던 모든 군대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체포되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시드기야의 선조이면서 선왕이었던 위대한 다윗 왕의 시대, 이스라엘은 남쪽에서는 애굽의 경계에서부터 시작해서 북쪽으로는 유프라티스 강에 이르기까지 아주 광활한 영토를 차지했던 강대한 나라였어요.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시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던 시대, 그들은 가장 부강했지만 여호와와 그분의 말씀을 멸시했던 시대, 그들은 비참하게 패망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짓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짓는 죄가 사실은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그 고집을 꺾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요. 이 마음에 욕심이 있으니까 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이 고집을 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이 교만함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 고집을 안 꺾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얼마나 인간이 못됐습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고집을 안 꺾어요. 근데 그 고집을 안 꺾는 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그걸 꺾어야 돼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야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호야겜이 성경 베어가지고 불 화로에 던졌어요. 시드기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했어요. 뭐가 다릅니까? 아는데 다 들려져서 선지자를 통해 수없이 들려져가지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걸 무시해요. 고집을 안 꺾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교만함을 버리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그 고집과 교만함이 결국 패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의 고집과 교만이 한 나라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정의 한 가장의 고집과 교만 역시 마찬가지고요. 아, 교회라고 다릅니까? 제가 쓸데없는 고집을 막 부린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쓸데없는 고집을 자꾸 부리고 있다.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가정의 한 가장이 쓸데없는 잘못된 고집과 교만함을 가지고 그걸 꺾지 않고 버리지 않고 마찬가지예요. 이 사회의 어떤 기업과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혹시 잘못된 고집과 교만함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지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그 모든 고집과 교만함을 버리고 꺾는 그런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